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차이셨으면 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을 한 절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가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제 초등학교 때 별명 중에 별명이 제가 많았는데 촉새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촉새가 뭔지 아십니까? 한 16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새인데 그 당시에 좀 말이 많은 친구들을 촉새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았습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지금은 상상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조금 했습니다. 책상에서 한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 앉아가지고 새까매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아서 친구들이 촉새라고 불렀는데 그 별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멋이 없지 않습니까? 촉새라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 성도님들은 제 별명을 통해서 제가 어릴 때 말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한 대여섯 명 있는 어른에게 뭐 이 노총각아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키가 막 2m가 넘어가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덩치 있는 사람한테 이 꼬마야, 뭐 이 쥐방울아 이렇게는 부르지 않죠. 우리는 누군가가 부르는 그 호칭 어떻게 부르는지를 통해서 아, 그 사람이 대충 이런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예수님이 그를 믿음이 적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만 봐도 왠지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고향은 벳세다이고 직업은 어부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미가 급하고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고 혈기 왕성하고 성급하고 경솔하고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엄청나죠? 네. 성경에서 이 정도로까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마태복음 14장에서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시몬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 폭풍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성격이 급한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습니다. 하지만 곧 얼마 안가 물에 빠지면서 살려달려고 하는 꿀사나운 모습을 보이죠. 왜 빠졌습니까? 왜 시몬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분명히 걸었는데 왜 빠졌습니까? 네,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물 위에 있는데 내가 정말 물 위를 걷는 것인가? 내가 안 빠지는 것인가? 의심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감격하고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시몬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모욕받으시고 죽으십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이 더러운 죄들이 깨끗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 시몬은 예수님을 붙들고 막아서며 화를 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고난받으시다니, 죽으신다니, 안 됩니다. 예수님. 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상이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즈음부터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종종 다투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이 되면 내가, 이 12명의 제자인 내가 높은 자리에, 능력 있는 자리에, 명예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시몬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 중에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 중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안 됩니다 하고 그 앞을 막아섰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시작의 순간에 시몬은 또 안 됩니다 하고 칼을 들고 막아서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에게 무언가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켜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에게 고통 주는 저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면, 그 힘이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저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 땅의 주인을 우리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말씀하시죠.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망하는 이라의 원어는 아폴룸이라는 단어인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뜻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칼을 가진 자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칼을 가진 자는 멸망할 것이다. 칼을 가진 자는 사형당할 것이다. 칼을 가진 자를 무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전쟁을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시몬이 칼을 들고 막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리라. 앞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혈기왕성하고 성미급하고 그랬던 시몬은 역시나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만 보면 정말 엄청난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차라리 절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시몬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아니 맹세합니다. 나는 맹세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 나는 모릅니다. 저 사람을 나는 저주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들 때 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그때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에 시몬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중요한 예수님의 고난의 때에 또 시몬은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수많은 신약 학자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몬이, 이런 시몬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쭉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첫 번째 제자는 더 안 될 것 같은데, 뭐 제자가 되더라도 뭐 한 일곱 번째, 여덟 번째나 뭐 마지막쯤이 아니라 시몬은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몬을 부르시고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아마 그 땅 가운데 있는 누구라도 제자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을 제자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역하기 편하게 능력 있고 권세 높은 훌륭한 집안의 사람을, 귀족 가문의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격 급하고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겁도 많고 혈기왕성하고 비겁하기까지 한 연약하고 연약한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성격이 한국 사람들의 성격과 닮았다는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말씀을 분명히 듣지만 예배에도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과 실천은 없고 말만 앞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내 편한 것만 생각하고 능력 있고 높은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베드로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상담을 배울 때 그 중에 거울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치료. 예를 들어서 말이 심한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내가 말이 심한데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제가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엄청나게 놀랍니다. 내가 말이 심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아들을 좀 엄하게 키웁니다 라고 하는 분들의 그 양육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면 다들 엄청나게 놀랍니다. 아, 내가 좀 엄하기는 했지만 내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나는 좀 성격이 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중요한 일에서는 뭐 신중해라거나, 내가 좀 뭐 게으르긴 하지만 할 때는 해라거나,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때 거울처럼 똑같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엄청나게 놀라고, 아,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편식이 심했습니다. 모든 야채를 먹지 않고 김치도 안 먹고, 그러면 제 밥을 차려주시는 어머님은 너무 스트레스인 것이죠. 뭐 먹는 것이 없으니까 매 식사마다 새롭게 반찬을 해야 되고,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꼭 네 닮은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너처럼 편식 심한 아들을 낳아봐야 네가 고치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말 안 들을 때 너도 꼭 네 닮은 아들 낳아봐라. 그게 거울 치료입니다. 저는 저 닮은 아들을 낳고 싶지 않거든요. 네. 너무 말도 안 듣고. 저희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이 베드로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성경의 인물이니까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고 악하지만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렇구나, 아, 나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넘어지겠구나,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부인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겠구나라고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고 비천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인들이 바울도 보고 베드로도 봤을 때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 아마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다가 가짜 진리를 전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봤더니 그들은 바울처럼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잘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돈도 많고 훌륭한 겁니다. 실수하고 비겁하고 성격 급한 베드로 보다가, 말도 잘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 외모도 훌륭하지 않은 바울 보다가, 그런 막 피가 번쩍한 사람들 보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세상이 볼 때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는 자들이 볼 때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볼 때 천한 것이고 멸시받는 것이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택하셔서 오히려 복음이 없는 그들을, 믿음이 없는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대로면 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래, 맞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요즘 과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사람을 화나게 하는 말들 중에 제가 어떤 말이 가장 화날까라는 말을 생각해 봤을 때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성도님들한테 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나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너희 예수님이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니?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은 즉 우리가 약한 자가 되기 싫은 겁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고 싶은 겁니다. 나는 똑똑해야 되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됩니다. 아들, 딸들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돈 많이 벌게 해서 아들, 딸 잘 낳아서 키워서 아이고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이런 칭찬도 인정도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하게 잘 살았구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자랑하기 바쁜 것이죠. 아무도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도 보지 않으시고 능력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쓰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남들의 겉을 보고 또 평가하고 또 반대로 나는 평가당할까봐 두려워서 겉모습에 신경 쓰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만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남 평가받는 거 좋아하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죄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사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어디 살고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가족을 구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내 편함과 유익만을 신경 쓰고 남들을 평가하고 내 겉모습만 신경 쓰고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심지어 반대로 행동하는 딱 베드로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십니까? 연약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에 자랑되게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또 넘어질 거고 우리는 또 분명히 실수할 것입니다. 분명히 또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이 고백을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